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주 마른 뼈가, 아주 마른 뼈가 천국까지입니다. 천국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예언하는 겁니다. 많은 성경은 유다 땅이나 이스라엘에서 예언하는 거지만 오늘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자신의 백성이 포로로 살아가는 바벨론 땅, 이방 땅에 가서 예언을 하는 것이 됩니다. 에스겔이 예언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70년 가까이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조국으로, 고국으로 둘러보낼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노예 생활을 50, 60년 했습니다. 나라 유대는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나라는 망할 것 같지 않은 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할 때에 그 예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른 뼈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노예요, 포로요, 우리나라는 망했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들은 도저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믿지 못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겔서 이 말씀은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장로교가 특별히 전하는 정해놓은 말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에스겔서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옥과 천국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 같은 거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의 착각이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적도 없고 부활하신 적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이 다음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땅에 묻히면 끝이라고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마른 뼈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하시는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말라버린 뼈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를 우리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세 번에 걸쳐서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 뭐냐면 뼈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뼈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 안에 생기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가야 될 최종의 목적의 장소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느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조국에 돌아가느냐. 오늘도 우리도 믿지 못합니다. 예수는 믿고 있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천국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냐.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를 마른 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른 뼈라는 히브리어 의미는 물기가 없다는 겁니다. 습기가 없다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꽃은 말라 죽습니다. 사람은 물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나무도 물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소식을 듣습니다. 세상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줍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소식은 듣지만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 소식을 듣고 살아가지만 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말라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마른 뼈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이 바디가 썩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피부가 썩습니다. 가죽이 썩습니다. 그리고 살이 썩습니다. 그리고 뼈를 둘러싸고 있는 힘줄이 썩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뼈가 드러납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적으로 썩어져가는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거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거꾸로라는 겁니다. 뼈와 뼈가 먼저 만납니다. 말씀 꺼주시기 바랍니다. 뼈와 뼈가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뼈와 뼈가 만난 후에 그 뼈에 힘줄이 돋습니다. 그리고 살이 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죽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람은 자연적 현상으로 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 하시는 겁니다. 뼈를 맞추시고 힘줄을 입히시고 살을 붙이시고 가죽을 붙이십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미래는 초자연적이라는 겁니다. 신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더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됐는데 생기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철학자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철학자는 만물에 생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들어둘 만한 얘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꽃과 풀이 있습니다. 그 꽃과 풀은 생기가 있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생식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밖에 나가면 짐승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식물이 갖고 있는 생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생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생기를 갖고 있습니다. 본능적인 생기를 갖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생기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생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기는 식물의 생기와 동물의 생기를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한 이성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영적 존재로 그런 존재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의 육체를 바사르라는 단어 씁니다. 바사르가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단어를 어디에다 똑같이 쓰냐면 짐승과 똑같이 씁니다. 소나 양이나 개나 돼지나 어떤 육축을 바사르라는 단어 쓴다는 겁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인간과는 뭐냐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생기가 없으면 똑같다고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철학자 얘기합니다. 철학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디오게네스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찾아가서 당신이 나의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하니까 비키십시오. 나는 햇빛을 쬐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 철학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철학을 견유철학이라고 합니다. 견유철학이라고 합니다. 견자는 개견자를 씁니다. 참 이상합니다. 철학을 하는데 개견자를 쓴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디오게네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최대의 행복은 인간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걸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걸 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최대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사는 때에 인간은 최대한도로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철학적인 표현이지만 들어둘 만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족을 붙입니다. 뭐라고 사족을 붙이냐면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의 철학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디오게네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 어떤 것에게 물리면 가장 아픕니까? 이 젊은이가 묻는 것은 어떤 짐승에게 물리면 가장 아픈가 합니다. 사자에게 물리면 아픕니까? 개에게 물리면 아픕니까? 늑대에게 물리면 아픕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밀고자의 이빨이 가장 치명적이고 아첨꾼의 이빨이 가장 무섭다고 말합니다. 디오게네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에게 물리는 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물리는 것이 가장 아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개에게 한번 물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물렸습니다. 그 마음 물린 것 같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그 말 몇 마디에 인생이 물려버렸습니다. 찢겼습니다. 그러기에 심지어는 목숨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보다 더 심하게 물어뜯습니다. 말로 물어뜯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디오게네스 짐승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는 배가 부르면 옆에 약한 짐승이 와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만족이 충족되면 짐승은 다른 짐승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모든 것이 만족됐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대로 물어뜯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철학적으로 보면 짐승보다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히브리 성경은 바사르라는 단어 쓸 때 사람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똑같이 그렇게 쓴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생기,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분명히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였다는 겁니다. 호흡을 하지만 살아있는 호흡을 했습니다. 죽는 호흡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떠났습니까? 우리로부터 생기가 떠났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면 우리는 생명에서 뭐가 됐습니까?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죄로 우리는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개를 키웁니다. 개를 키우지만 개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한데 죽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개는 짐승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우리가 과거에 살아있는 호흡을 했다는 겁니다. 생명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생기, 살아있는 호흡을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회복됩니다. 9절입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망당한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뼈가 있습니다. 힘줄이 있습니다. 살이 올랐습니다. 가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 죽은 자에게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이 설교 강단에서 수없이 수없이 말씀드리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생기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을 겁니다. 우리 남편 예수 믿다 죽었습니다. 생기 호흡하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었습니다. 그러게 믿지 못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은 죽을 것이지만 너의 영혼은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몸은 죽지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호흡하는 것은 사람의 호흡이 아닙니다. 죽는 호흡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있기에 생기, 살아있는 호흡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다 죽었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죽었기에 땅에 묻었다고 얘기하고 썩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살았을 때 생기, 생명의 호흡을 얻기에 죽지 않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변화하며 살아가려는 목적과 이유를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바벨론 사는 땅은 죽음의 땅이라는 겁니다. 무덤의 땅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그 무덤에 끌어내서 너희들 바벨론 포로 해방시켜서 유대 땅으로 끌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을 분명히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내가 죽음의 문에서 꺼내겠다는 겁니다. 무덤에서 꺼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천국 하늘나라로 내가 옮겨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소리 났습니까? 무슨 소리 났습니까? 제가 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치지 않으면 소리 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제가 이걸 떨어뜨리면 떨어집니다. 이건 스스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이 두렵다고 합니다.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죽음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두려워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생각한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은 신화고 옛날 얘기고 지어낸 얘기고 실제로 있지 않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죽을 때에 천국과 지옥이 지어낸 얘기고 옛날 얘기라면 죽음을 편히 맞이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이 죽음이 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럼 당신 죽을 때 옛날 얘기로 듣고 신화로 듣고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죽을 수 있는가? 저는 많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읽은 글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 직전에 있던 일이 됩니다. 그 김수환 추기경 돌보던 신부에게 그 아픈 추기경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 요새 고독한가? 그랬더니 그 추기경을 돌보는 신부가 예, 고독합니다. 매우 쓸쓸합니다. 자신이 고독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경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합니다. 내가 86년을 살았고 이제 죽음을 앞두는데 절대적 고독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적 고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주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마치 저 우주의 깜깜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홀로 나 혼자 남아있는 절대적 고독과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앞두니까 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김수현 주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남지 않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절대적인 고독이 있고 절대적인 외로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깜깜한 밤에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절대적인 외로움과 고독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서면 누가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붙들어줄 수 있습니까? 내 돈이 붙들어줄 수 있습니까? 내 건강이 붙들어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장 크게 넓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 동반자가 되십니다.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누가 살아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두고 누가 우리를 하늘나라 두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 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생기의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호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셨기에 하나님이 이 호흡을 바꿔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스로 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 법정에 갔습니다. 하늘나라 법정에서 우리가 죄인이 되겠습니까? 의인이 되겠습니까? 죄인이 됩니까? 의인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옆에서 변호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죄책감이 있을 것입니다. 더러움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증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며 죄가 용서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영원한 생명을 믿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열심히 헌금을 했고 열심히 섬겼고 충성하고 봉사한 것으로 영광과 의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호흡을 하는 생명의 자리에 천국의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그러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해방시켜주겠다는 그들에게 애절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겁니다. 포로 생활 마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소리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너희의 고향 천국에 두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커다란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교회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흔적을 살펴봅니다. 그 옆에 보면 큰 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어내려서 염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면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무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무덤에서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한다면 이 십자가의 사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성지순례 천번 만번 간 것 그건 관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집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지금부터 달라지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세상의 소식을 듣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때로는 믿을 수 없는 것 같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어질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집을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고 사시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